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간 주요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뉴스 듣기 세상 보기 이은경입니다. 최근 미국에서는 오바마 대통령 행정부가 이란과 핵 합의를 타결하고 쿠바와 외교 관계를 정상화함에 따라 전 세계 이목은 현재 미국 의회가 과연 이란 핵 협상 합의안에 승인을 할 것인지에 쏠려 있습니다. 오늘 뉴스 듣기 세상 보기 한반도 전망대 시간에는 이란 핵협상 방식의 대화를 거부한 북한 관련 뉴스를 중심으로 지난 한 주간 주요 뉴스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먼저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미국 국무부가 북한과의 대화에 열려있다는 원칙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란 핵협상 방식의 대화를 거부한 북한의 북핵 프로그램 전체를 의제로 삼아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한국 군 당국은 북한이 동창리 발사대 증축 공사를 거의 마무리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농무부는 북한 주민의 50%가 10년 뒤에도 식량 부족을 겪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미국의 애슈턴 카터 국방장관이 중동 순방에 나섰습니다. 일본과 중국이 방위백서를 둘러싸고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지난 한 주간 주요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뉴스 듣기 세상 보기. 먼저 한 주 동안 있었던 한반도 관련 소식부터 정리해보겠습니다. BOA 서울지국 박병현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서울입니다.
이란과의 핵협상 타결 이후 북한을 향한 미국의 압박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미국이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나오도록 제재의 고삐를 죄기로 방향을 잡은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한반도 전망대 오늘 순서는 미 국무부의 북한에 대한 추가 제재 소식으로 시작합니다. 그럼 먼저 미국 재무부가 내린 제재 조치의 내용부터 정리를 해주시죠.
네, 미 재무부는 현지 시간으로 지난 23일 북한의 불법 무기 거래를 지원해온 싱가포르 소재 선박회사인 세나트와 이 회사의 회장 데오나르도 라이 씨를 대북 제재 명단에 추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 회사 소유 선박인 던 라이트도 동결 대상 목록에 올렸습니다. 미 재무부에 따르면 선박회사인 세나트와 라이 회장은 이미 미국과 유엔의 제재 명단에 올라있는 북한의 원양해운 관리회사, 영어 약자로는 OMMC라고 하는데요. 이 OMMC를 광범위하게 지원한 혐의입니다. 이들은 OMMC를 대신해 무기 구매를 알선하고 수리와 보증 등의 지원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조치에 따라 세나트와 라이 회장의 미국 내 자산은 모두 동결되며 미국인들은 세나트 측과 일절 거래를 할 수 없게 됐습니다.
북한에 미국의 추가 제재 조치가 내려졌는데요. 이 어떤 의미가 담긴 것으로 보십니까?
네, 이번 조치는 이란과 북한의 핵 문제를 확실히 차별적으로 접근하겠다는 오바마 행정부의 메시지를 드러내려는 포석이라는 풀이가 나왔습니다. 워싱턴 외교화에서는 제재의 내용보단 제재 조치 발표 시점이 주는 상징성과 의미에 더 주목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북 추가 제재 조치가 나온 지난 23일은 존 케리 국무장관과 어니스트 모니즈 에너지 장관, 제이컵 루 재무장관이 출석한 가운데 미 상원 외교위원회에서 이란 핵협상에 대한 청문회가 열린 날이었는데요.
네.
핵포기 의사를 대외적으로 천명하고 대화와 협상의 장으로 나온 이란에게는 손을 내밀었지만 핵과 경제의 동시개발이라는 병진 노선을 고수하며 핵무장 의지를 노골화하고 있는 북한을 상대로는 채찍을 계속 가하겠다는 뜻을 천명했다는 풀입니다. 실제로 케리 장관은 상원 청문회에서 공화당의 공세에 맞서 이란 핵 합의를 적극 방어하면서 이란 핵과 북한에게 차별성을 부각시켰습니다. 케리 장관은 핵무기를 개발하고 핵확산 금지조약 NPT를 탈퇴한 북한과는 달리 이란은 이런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이에 앞서서 북한은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겠다 이렇게 거듭 밝히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핵협상 가능성은 어떻게 되나요?
네, 말씀하신 대로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지난 21일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이란 핵 문제와 관련한 합의가 이뤄진 것을 계기로 미국이 북핵 문제에 대해 왈가왈부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나아가 북한이 일방적으로 먼저 핵을 동결하거나 포기하는 것을 논의하는 대화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며 미국과의 비핵화 협상 가능성을 일축했습니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이란의 핵협상 타결에 대해 자주적인 핵활동 권리를 인정받고 제재를 해결하기 위해 오랜 시간 노력해서 이룩한 성과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했지만 이는 북한과는 실정이 완전히 다르다고 주장했습니다.
실정이 다르다. 이 북한이 주장하는 실정이 다르다는 것은 어떤 내용인가요?
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북한이 명실공히 핵 보유국이며 핵 보유국에는 핵 보유국으로서의 이해관계가 있다는 이런 논리를 폈었는데요.
네.
북한의 핵 억제력은 미국의 핵 위협과 적대시 정책으로부터 자주권과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필수적인 수단으로서 협상 테이블 위에 올려놓을 흥정물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미국의 적대시 정책이 남아있는 한 북한 핵무력이 갖는 사명은 변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그 같은 논리에 대해서 미 국무부는 북한과의 대화에 열려있다는 원칙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 내용도 정리를 해주시죠.
네. 미 국무부 아시아태평양 지역 대변인인 가브리엘 프라이스 공보국장은 지난 21일 미국은 북핵 프로그램 전체에 접근해서 확고하고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 조치로 이끌 북한과의 신뢰할 만한 협상에 열려있다고 말했습니다. 프라이스 국장은 이와 관련해 북한은 이미 지난 2005년 6자회담 9.19 공동성명에서 핵 포기에 합의한 사실을 지적하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북한의 그 같은 입장을 비판했습니다.
네.
북한은 9.19 공동성명 이후에도 미국의 관여 제의를 반복적으로 거부하면서 과거의 약속들을 어겼을 뿐만 아니라 국제원자력기구 IAEA의 핵사찰을 거부한 채 여러 차례 유엔 안보리 결의를 포함한 국제 의무를 무시해왔다고 비판했습니다. 프라이스 국장은 북한에 대해서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판단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확인하면서 북한의 비핵화가 미국의 최우선 순위라는데 변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 내 전문가들은 이란 핵협상 타결 이후 북한 핵 문제 협상에 대해서 어떤 전망들을 내놓고 있습니까?
네, 핵 문제에 관한 미국과 북한의 협상 가능성에 대한 전망은 현재 한국 내에서 엇갈리고 있습니다.
네.
먼저 세계 북한연구센터 안찬일 박사는 북한이 미국의 경제적인 원조와 체제 보장을 약속받는다면 핵 협상에 나서서 핵을 포기할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안 박사는 북한이 핵을 가지고 끝까지 가는 것은 북한 스스로뿐만 아니라 북중 관계라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게 모험이라는 것을 알고 있을 것이라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네, 이와는 반대로 북핵 협상이 조기에 이루어지기 어려울 것이다 이런 전망도 있죠.
그렇습니다. 미국과 북한 간의 입장차가 지금처럼 큰 상황에서 핵 타결은 물론 핵 협상의 조기 재개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동시에 있습니다. 북한 대학원대학교 양무진 교수는 북미 당국 간의 불신의 골이 깊고 또 6자회담 재개에 대한 입장차가 워낙 크기 때문에 당분간 협상 재개는 쉽지 않을 것이고 따라서 미국은 핵 확산 방지에 초점을 맞춘 전략을 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양 교수는 이어 현재 바락 오바마 미국 행정부가 임기를 1년 반만 남겨놓고 있어 북핵 문제와 이란 핵 문제를 동시에 검증하고 사찰할 여력이 없기 때문에 북핵 협상을 재개하기 위한 동력 또한 그리 크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북핵 협상에 대한 전망이 엇갈리는 가운데 한국의 6자회담 수석대표가 중국을 방문했습니다. 이번 방문에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네, 북핵 6자회담 한국 측 수석대표인 황준국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지난 19일부터 엿새 동안 중국을 방문했다고 한국 외교부가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 외교부는 이란 핵협상 타결로 북핵 문제에 대한 한중 간의 긴밀한 협의와 숙고가 더 필요한 시점이라고 이번 황 본부장의 방중 의미를 설명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장용석 박사는 황 본부장이 중국의 여론 주도층을 광범위하게 만나는 것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중국의 보다 적극적인 공조 참여가 필요하다는 점을 이해시키려는 행보로 풀이했습니다.
미국이 북한을 향한 추가 제재 조치를 내린 것을 계기로 북핵 협상에 관한 미국과 북한의 입장 그리고 앞으로 북핵 문제에 대한 전망 함께 살펴봤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북한이 중국에 가까운 서해 발해만 인근 지역에 대형 장거리 미사일 발사대를 증축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이 증축된 발사대는 규모가 어느 정도인가요?
네,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에는 북한의 서해 위성 발사장이 있는데요. 한국군 당국은 북한이 최근 이 67m 높이의 미사일 발사대 증축 공사를 거의 마무리했다고 지난 22일 밝혔습니다. 기존 50m 높이의 발사대를 17m 더 높인 규모입니다. 한국군 당국은 증축된 발사대가 완성 단계에 있고 주변 시설은 여전히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 발사대 주변에는 북한의 주요 인사들이 미사일 발사 장면을 지켜볼 수 있는 전망대 등 부속시설의 모습도 식별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동창리 발사장은 지난 2012년 북한이 은하 3호를 발사한 곳이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북한은 지난 2012년 길이 30m의 은하 3호 장거리 미사일을 이곳 동창리 발사장에서 발사했습니다. 한국군 당국은 북한이 증축된 발사대를 이용해 은하 3호 장거리 미사일보다 길이가 긴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발사대 높이를 더 높였다는 것은 발사체의 길이와 탑재량을 늘리기 위한 목적일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입니다.
이 새로운 미사일을 시험하기 위해 발사대를 증축했다는 그런 분석인가요?
그렇습니다. 한국군과 정보당국은 이런 규모의 발사대라면 사거리 13,000km가 넘는 장거리 로켓을 쏘아올릴 수 있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지난 2012년 발사한 은하 3호 로켓의 2단 추진체는 동창리 발사장에서 2,600여 킬로미터 떨어진 필리핀 근해에 떨어졌습니다. 또 한국에 있는 국방안보포럼의 양욱 연구위원은 북한이 증축된 발사대를 이용해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한다면 이는 단순한 발사가 아닌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의 신형 모터에 대한 시험 비행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국에서는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시험을 언제 할지 뭐 그 시기에 대한 전망까지 나오고 있죠?
그렇습니다. 최근 북한은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취적을 과시하기 위해 평양 미림 비행장에서 스커드와 노동 등 각종 미사일과 240mm 방사포 등 포병 장비 그리고 장갑차 등 수송 장비 등을 집결시키고 대규모 열병식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 정부 소식통은 김정은이 오는 10월 10일 노동당 창당일을 맞아 인공위성을 발사하라고 했다는 첩보를 신빙성 있게 판단하고 있다면서 평양 인근의 병기공장에서 장거리 로켓 제작으로 보이는 징후들이 포착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내 다수의 북한 전문가들도 북한이 노동당 창당 70주년에 맞춰서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에 도발을 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의 국책연구기관인 국방연구원의 부형욱 박사는 북한이 지난 5월 위성관제 종합지휘소를 개소하면서 평화적인 우주개발 계획에 대해 자주적인 권리를 주장한 적도 있어서 올해 10월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습니다.
네, 북한이 증축 작업을 벌이고 있는 동창리 서해 위성 발사장 관련 소식 살펴봤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미국의 소리 방송 뉴스 듣기 세상 보기 한반도 전망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어서 북한 식량 사정 관련 뉴스입니다. 미국 농무부는 북한 주민 50%가 10년 뒤에도 식량 부족을 겪을 것이라는 보고서를 내놨습니다. 먼저 보고서의 주요 내용부터 전해주시죠.
네, 미국 농무부는 앞으로 10년 뒤인 오는 2025년에도 북한 주민의 절반가량인 1,300만 명이 식량 부족을 겪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미 농무부 산하 경제연구소는 최근 공개한 식량안보평가 2015라는 보고서에서 북한의 식량 사정이 점차 개선되고 있지만 그 속도가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현재 북한 주민의 70%가량인 1,700만 명이 식량 부족을 겪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사정은 점차 개선되는 것입니다. 미 농무부 보고서는 하지만 10년 뒤에도 각 소득계층 간 식량 분배의 불균형으로 식량 부족 상태가 해결되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 북한의 만성적인 식량난의 원인은 뭔가요?
네, 미 농무부 보고서는 북한의 만성적인 식량난이 잘못된 정책 등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미 농무부 보고서는 북한 내 식량 배분 격차가 올해 23만 5천 톤에서 10년 뒤인 2025년에는 14만 톤으로 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여기서 식량 배분 격차라는 것은 소득 계층을 10단계로 나눠서 각 계층이 하루 영양 섭취 권장량인 2,100칼로리를 섭취하기 위해 필요한 식량을 계산한 것인데요.
네.
즉 10년 뒤에도 각 소득계층 간 식량 분배의 불균형의 결과로 북한 주민들이 유엔의 영양 섭취 권장량인 2,100칼로리를 섭취하려면 14만 톤 정도가 필요할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지금도 국제 구호 단체들의 북한에 대한 식량이나 의약품 지원은 계속되고 있죠?
그렇습니다. 북한에 식량 지원을 하는 국제 구호 단체는 많습니다만은 최근에 지원 실적을 발표한 단체의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의 구호 단체인 조선의 그리스도인 벗들의 테리 스미스 국장은 올 상반기 북한에 컨테이너 6개 분량의 식량과 담요, 의약품 그리고 수도 시설 장비를 지원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2월 컨테이너 1개 분량의 수도시설 설비를 지원한 데 이어 4월에는 두 컨테이너 분량의 고기 통조림과 담요, 의약품 등을 보냈고 그리고 5월에 두 컨테이너, 6월에 한 컨테이너 분량의 식량과 담요를 보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5월에 보낸 지원품에는 또 다른 미국의 구호단체인 Stop Hunger Now, 배고픔은 이제 그만이 기부한 영양쌀 28만 5천 명분이 포함됐다고 스미스 국장은 말했습니다.
이 조선의 그리스도인 벗들은 식량 지원 외에도 북한에서 감염과 결핵 치료 사업도 하고 있는데 그 내용도 좀 정리를 해주시죠.
네, 조선의 그리스도인 벗들은 최근 공개한 보고서에서 북한에서 의료계 종사자를 비롯해 많은 사람들이 아직 B형 간염 백신을 접종받지 못했다면서 B형 간염이 북한에서 매우 심각한 문제며 모든 사회 계층에 걸쳐서 조기 사망을 일으키는 원인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서 빠른 시일 내에 항바이러스 치료 시범 사업을 시작하고 말기 간 질환으로 고통받는 환자들을 치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와 함께 조선의 그리스도인 벗들은 북한 결핵연구원들에게 결핵의 예방과 진단, 치료법 등을 교육하고 있으며 이 단체가 후원하는 의료시설에 온실과 수도시설 그리고 태양광 조명을 설치해주고 있습니다.
네, 미국의 구호단체인 조선의 그리스도인 벗들이 북한의 식량과 의료 지원을 해주고 있다는 소식까지 들었습니다. 한 주 동안 있었던 한반도 관련 주요 뉴스를 살펴본 한반도 전망대 서울지국 박병용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지난 한 주간 뉴스의 중심에선 인물을 살펴보는 화제의 인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훈의 노래 준비했습니다. 거짓 없는 사랑 함께 듣겠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너에게 익숙해졌나 봐 이별을 말하기는 너무나 어렵고 알고 힘들어 너의 소중함을 몰랐던 나를 용서해줘 나만의 욕심 속에 많은 눈물을 흘렸었지 하지만 널 사랑해 나에겐 너 하나뿐이야 언제나 그렇듯이 가지더는 사랑뿐이야 지난 날들처럼 너의 곁으로 달려가 너의 품에 안겨 널 느끼고 싶어 지금이라도 돌아와줘 널 기다리 나의 곁으로 너는 기억하니 아름답던 그 추억들을 처음 그 설레임을 아직도 느낄 수 있는데 이제 모든 것을 잊으려 하는 너를 보면 얼마나 많은 밤을 아파했는지 모를 거다 하지만 널 사랑해 나에게 너 하나뿐이야 언제나 그같이 가지더는 사랑뿐이야 지난 날들처럼 너의 곁으로 달려가 너의 품에 안겨 널 지금이라도 돌아와줘 널 기다리는 나의 곁으로 나는 영원히 너만을 사랑해
is in serious trouble. We don't have victories anymore. We used to have victories, but we don't have
목소리의 주인공이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미국의 2016년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부동산 재벌 도널드 트럼프가 돌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최근 연일 막말 파문을 일으키면서도 여론조사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존재감은 지난달 16일 멕시코 불법 이민자에 대한 발언을 계기로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트럼프는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멕시코 출신 불법 체류자를 모두 돌려보내고 국경에 거대한 장벽을 쌓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18일에는 베트남전에 참전했다가 포로가 됐던 존 맥케인 상원의원을 겨냥해 맥케인은 전쟁포로였기 때문에 전쟁 영웅이 된 것이라며 자신은 붙잡히지 않은 사람을 좋아한다고 비판했습니다. 트럼프가 연일 막말 파문을 불러일으키자 민주당과 공화당은 물론 백악관까지 나서서 일제히 그를 비난했습니다. 그러나 집중적인 포화에도 불구하고 트럼프의 지지율은 고공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워싱턴포스트 신문과 ABC 방송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트럼프 후보는 24%의 지지율을 얻으며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는 3위 후보인 제프 씨 전 플로리다 주지사의 지지율 12%의 2배에 달하는 겁니다. 정치 전문가들은 트럼프가 돌풍을 일으키는 배경에는 보수주의자들의 분노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미국에서는 불법 이민자와 오바마 대통령을 싫어하는 보수파 백인들이 꽤 있는데 트럼프가 이들의 가려운 곳을 시원하게 긁어준다는 겁니다. 트럼프는 1946년 6월 뉴욕에서 부동산 개발업자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부동산에 관심이 많았던 트럼프는 37살 때인 1983년 뉴욕 한복판에 68층짜리 초호화 빌딩인 트럼프 타워를 세워 자신의 이름을 알렸습니다. 부동산을 통해 100억 달러 이상의 재산을 모은 트럼프는 그 후 여러 분야에 손을 댔습니다. 전 세계 최고의 미녀를 선발하는 미스 유니버스 대회를 개최하는가 하면 프로레슬링 경기를 후원하고 TV 리얼리티 쇼 어프렌티스에 직접 출연해 유명인사가 됐습니다. 또 트럼프는 두 번의 이혼과 세 번의 결혼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거침없는 언행과 높은 지지율로 주목을 받고 있는 트럼프. 과연 그가 공화당의 대통령 후보가 될 수 있을까요? 전문가들은 다음 달 6일로 예정된 대통령 후보 TV 토론이 트럼프 돌풍의 중대 고비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화제 인물,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였습니다.
뉴스가 쉬워집니다. 뉴스가 재밌어집니다. 좀 더 가까워진 세상, 뉴스 듣기, 세상 보기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미국의 소리 방송 뉴스 듣기 세상 보기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지난 한 주간 세계 곳곳에서 일어난 소식을 살펴보는 오늘의 세계 시간입니다. 최원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주에는 큰 뉴스가 참 많이 나왔습니다. 먼저 미국과 쿠바가 반세기 만에 국교를 정상화했다는 소식부터 살펴볼까요?
네, 미국 주재 쿠바 대사관과 쿠바 주재 미국 대사관이 지난 20일 양국 수도에서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이날 워싱턴 백악관에서 2.5km 떨어진 쿠바 이익대표부 건물에서 쿠바 대사관 재개설 기념식이 열렸는데요. 이 자리에는 브루노 로드리게스 쿠바 외교 장관과 조세피나 비달 쿠바 외교부 미국 담당 차관보를 비롯해 500여 명의 인사들이 참석했습니다. 로드리게스 장관의 기념사에 이어 쿠바 국기가 공식 개양됐고요. 이로써 현 쿠바 이익대표부는 대사관으로 공식 승격됐습니다.
미국 측에서는 누가 참석했나요?
쿠바와의 국교 정상화 회담에 미국 협상단을 이끌었던 로베르타 제이콥슨 국무부 소방부 담당 차관보가 참석했습니다. 이에 앞서 미 국무부는 청사 1층 로비에 내걸린 미국과 외교 관계를 맺은 192개국 깃발 사이에 쿠바 국기를 새로 개양했습니다.
미국 정부도 쿠바 주재 미국 대사관의 문을 다시 여는 거죠?
그렇습니다. 쿠바 주재 미국 대사관 업무가 20일부터 시작됐는데요. 하지만 쿠바 주재 미국 대사관 재개설 기념식은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이 쿠바를 방문할 때까지 연기됐습니다. 케리 장관 오는 8월 14일 쿠바의 수도 아바나를 방문해 공식 기념식을 가질 계획입니다.
양국 대사관 재개설을 계기로 두 나라 외교장관 회담도 열렸죠?
네, 미국의 존 케리 국무장관과 쿠바의 브루노 로드리게스 외교장관은 20일 오후 국무부 청사에서 만났는데요. 두 나라 외교장관이 만난 것은 지난 4월 파나마 시티에서 열렸던 미주기구 OAS 정상회의 기간 이후 처음이고요. 특히 쿠바 외교장관이 미 국무부 청사를 방문한 것은 1958년 이후 처음입니다.
네, 양국의 두 장관들이 이번 회담에서 어떤 문제들을 논의했습니까?
미국과 쿠바의 외무장관은 국교 정상회 이후의 후속 조치 문제를 논의했는데요. 이날 쿠바의 로드리게스 장관은 쿠바에 대한 미국의 경제 제재 해제와 쿠바 관타나모 미 해군기지 부지 반환 등 쿠바가 그동안 계속 요구했던 사항 등을 다시 한번 거론했습니다. 그러면서 양국 간에 아직 견해차가 있지만 양국은 협력하고 공존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케리 장관은 어떤 반응을 보였나요?
경제 제재 해제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모습을 보였지만 관타나모 해군기지 반환에 대해서는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케리 장관은 오바마 행정부가 1962년 취해진 경제 제재 조치가 곧 해제되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관타나무 해군기지에 대한 영구 임대 조치를 바꿀 생각이 없다며 반환 요구는 거부했습니다. 키리 장관은 또 쿠바에 대해 인권 개선 문제를 거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교는 정상화했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아직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은 것 같은데 이 미국과 쿠바 외교 관계가 단절된 게 언젠가요?
미국과 쿠바 외교 관계가 54년 만에 정상화된 건데요. 미국과 쿠바는 1902년에 처음 외교 관계를 맺었습니다. 하지만 1959년에 쿠바에서 피델 카스트로가 주도하는 공산혁명이 일어나자 미국은 1961년 쿠바와 외교 관계를 단절했고요. 이런 상태가 54년간 이뤄졌습니다. 그동안 두 나라는 1977년부터 이익 대표부를 설치해 영사 업무를 담당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미국과 쿠바의 외교 관계가 다시 회복되기 시작한 그런 말들이 나온 게 지난해 말부터였죠?
그렇습니다. 지난해 12월 17일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라울 카스트로 쿠바 국가평의회의장이 정격적으로 국교 정상화 추진을 선언하면서 시작됐는데요. 올해 1월 미국은 쿠바와의 무역과 금융거래 제한 조치를 완화했고요. 일부 여행 자유화 조치도 취했습니다. 올해 4월 파나마에서 만난 두 나라 정상은 상호 협력 입장을 재확인했고요. 올해는 미국이 쿠바를 테러 지원국 명단에서 제외했습니다. 마침내 워싱턴과 아바네에서 양국 대사관이 이번에 공식적으로 문을 연 겁니다. 양국 간 국교 정상화 추진 선언에서부터 7개월 만에 모든 일들이 신속하게 진행됐습니다.
외교 관계의 완전한 정상화를 위해서 두 나라가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남아 있는데 어떤 것들을 좀 들 수 있을까요?
미국은 쿠바가 인권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 카스트로 혁명 정부가 미국인과 미국 기업들로부터 몰수한 재산의 반환과 보상도 요구하고 있고요. 쿠바로서는 미국이 우선적으로 금수 조치를 해제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쿠바는 또 관타나모 미국 해군기지 반환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양국 간 관계가 개선되면서 쿠바 경제가 조금 나아지고 있다고요?
네, 쿠바 정부는 올 상반기 쿠바 경제가 4.7% 성장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성장세는 미국과의 관계 개선에 따른 것으로 분석되고 있는데요. 무엇보다 관광객이 15% 정도 늘었습니다. 지난해 경우 300만 명의 관광객이 쿠바를 찾았는데요. 이 중 10만 명이 미국인이고 35만 명이 쿠바 출신 미국인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제 양국 간 국교가 정식으로 맺어진 만큼 보다 많은 미국인들이 쿠바를 찾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미국과 쿠바 간의 관계 정상화를 계기로 한국과 쿠바 수교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상황이 진척이 됐나요?
네, 쿠바는 한국의 4개 미 수교국 중 하나인데요.
네.
미국과 쿠바가 반세기 만에 외교 관계를 회복하면서 한국과 쿠바의 수교 추진도 힘을 받을 전망입니다. 이와 관련해 윤병세 한국 외교부 장관은 지난 2월 국회 업무보고 당시 쿠바와의 관계 정상화 추진을 올해 중요한 외교 목표로 꼽았었습니다.
네, 미국과 쿠바가 국교를 정상화했다는 소식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미국의 소리 방송 뉴스 듣기 세상 보기 오늘의 세계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미국 국방장관의 중동 순방 소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란 핵합의 결과를 설명하고 뭐 동맹국들의 지지를 얻기 위한 그런 거겠죠?
네, 그렇게 봐야 할 것 같은데요. 이란 핵합의에 대한 중동 동맹국들의 지지를 이끌어내기 위해 애쉬턴 카터 미 국방장관이 중동 순방에 나섰습니다. 카터 장관은 지난 19일부터 이란 핵합의에 대해 비판적인 중동의 동맹국들을 순방하고 있는데요. 지난 4일간 이스라엘을 방문한 데 이어 22일 사우디아라비아를 방문했습니다.
이란 핵 합의 뒤 미 고위 관리의 첫 이스라엘 방문이었는데 이 면담 분위기가 좀 냉랭했다고요?
네, 이스라엘은 중동에서 제1의 미국 동맹국입니다. 미국은 해마다 최소한 30억 달러 상당의 군사적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배경 때문에 이스라엘 총리는 미국의 고위 관리가 방문할 때마다 집무실 앞에서 기자들에게 공식 환영사를 발표하는 게 전통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날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는 그런 전례를 깨고 바로 대화로 들어갔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만큼 이번 이란 핵 합의에 불만이 많다는 얘기겠죠?
그렇습니다. 카터 장관 역시 양측에 이견이 있었다는 것을 숨기지 않았는데요. 카터 장관은 요르단의 한 공군기지에서 기자들과 만나 네타냐후 총리는 이란 핵합의에 대한 미국의 협장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친구끼리도 의견이 다를 수 있다며 다른 여러 사안들에 대해 두 나라는 여전히 뜻을 같이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렇지만 뭐 이런 분위기는 어느 정도 예견됐던 게 아닌가요?
네, 이스라엘이 이란 핵합의를 아주 강경하게 비판했기 때문에 쉽사리 진정될 분위기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카터 장관의 방문을 통해 이스라엘을 설득하고 두 나라 관계를 생산적인 방향으로 개선하려는 게 오바마 행정부의 의도였는데요. 익명을 요구하는 한 미국 고위관리는 워싱턴포스트신문에 네타냐후 총리와 카터 장관의 대화가 1시간 이상 지속됐지만 쌍방 간에 첨예한 입장 차이만 재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이란 핵합의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20일 마테오 렌치 이탈리아 총리와 만난 뒤 기자들에게 이란 핵합의는 역사적 실책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합의는 이란이 수십 개의 핵폭탄을 생산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카터 장관이 또 사우디아라비아를 이어서 방문했죠?
그렇습니다. 이란이 아랍 시아파의 맹주라면 사우디는 순니파를 대표하는 나라인데요. 현재 사우디아라비아는 이번 이란 핵합의에 대해 의구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스라엘처럼 공개적으로 비판하면서 공식 입장을 밝히진 않고 있지만 중동에서 이란의 영향력이 다시 커지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카터 장관은 20일 살만 빈 압둘 아지즈 사우디 국왕을 면담했는데요. 카터 장관은 사우디 당국자들이 이란 핵합의를 지지한다고 밝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살만 국왕이 오는 가을께 워싱턴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라크를 전격 방문했습니다. 이 이라크 방문은 사전에 없던 일정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카터 국방장관은 23일 이라크의 수도 바그다드에 도착했는데요. 사전 예고 없는 전격적인 방문이었습니다. 카터 장관이 이라크를 방문한 것은 국방장관 취임 이후 처음인데요. 바그다드에서 하이데르 알 아바디 총리와 칼레드 알 오베이디 국방장관 등 이라크 고위관리들과 순위파 지도자들 그리고 현지에 파견된 미군 관계자들을 만났습니다.
카터 장관이 이번에 이라크를 방문한 목적은 뭡니까?
카터 장관이 이라크 북부와 서부를 장악하고 있는 수니파 무장세력 ISL 격퇴작전과 관련해 이라크 당국자들 그리고 미군 관계자들과 의견을 교환했는데요. 특히 현재 ISL이 장악하고 있는 라마디를 탈환하는 작전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이라크에는 미군은 3,300여 명이 주둔하고 있습니다.
네, 미국 국방장관의 중동 순방 소식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이번에는 일본으로 가서 방위백서 소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방위백서가 언제 나왔죠?
지난 21일 나왔습니다. 일본 방위성의 나카타니 겐 방위상이 강요회의에서 2015년 일본 방위백서를 보고했는데요. 일본 방위성은 매년 여름 지난 1년간의 주요 방위정책과 사건 등을 정리한 내용을 방위백서로 펴내고 있습니다. 올해 일본 방위백서는 자국을 둘러싼 안전보장 환경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중국의 위협을 상당히 강조했습니다.
네, 중국의 위협이라면 어떤 위협을 말하고 있는 건가요?
중국이 동중국해에서 벌이고 있는 공격적인 해양활동이 일본 안보에 중대한 위협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중국이 센카쿠 열도 중국명 다오이다오 일대의 남중국해에서 영유권 갈등을 빚고 있는 것과 관련해 중국이 대규모 매립 작업을 급속히 강행하고 있으며 일방적인 주장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밖에도 중국 항공기와 함정의 동중국해와 남중국해 진출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일본 방위백서에 남북한과 관련해서는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이 일본 안보에 대한 위협으로 명시했습니다. 북한이 핵과 미사일 개발, 핵무기의 소형화, 탄도화 실현에 이르고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하면서 이런 움직임은 일본은 물론 지역과 국제사회의 안보에 중대한 불안정 요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국과 관련해서는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주장을 되풀이했는데요. 일본 고유 영토인 북방 영토나 다케시마의 영토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된 채로 존재하고 있다고 담았습니다. 다케시마는 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일본 명칭인데요. 독도가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주장은 일본 방위백서에 명시적으로 담긴 것은 지난 2005년부터 올해까지 11년째입니다.
한국이 크게 반발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통해 일본 정부가 방위백서에서 또다시 독도에 대해 허황된 주장을 포함시킨 것은 과거 일본 제국주의의 한반도 침탈 역사를 부정하는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주한 일본 대사관 총괄 공사를 서울 외교부 청사로 불러 항의의 뜻을 공식 전달하고 해당 내용의 삭제와 재발 방지를 촉구했습니다.
중국의 반응도 전해주시죠.
네, 중국 외교부는 21일 일본의 방위백서를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루캉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성명에서 일본의 방위백서는 사실관계를 무시하고 중국의 정당한 군사력 발전과 해양활동을 왈가왈부했다며 강한 불만을 나타냈습니다. 일본이 악의적으로 중국 위협론을 부각시켜 긴장을 조성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 이 외에도 이 두 나라가 해상 가스존 문제를 놓고도 공방을 벌이고 있죠.
논란은 일본이 방위백서에서 중국의 동중국해 가스점 개발을 비판하면서 불거졌는데요. 일본은 백서에서 중국의 가스점 개발을 우려하며 중국에 거듭 항의하고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일본은 특히 22일 중국의 동중국해 가스전 건설 모습을 촬영한 사진까지 공개하며 중국을 압박했습니다.
중국은 이에 대해서 어떤 입장입니까?
루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성명에서 중국이 동중국해 분쟁이 없는 해역에서 원유와 가스 개발을 하는 것은 완전히 정당하고 합법적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스전 시설이 구체적으로 어디에 있습니까?
일본이 문제를 제기한 중국 측 시설은 배타적 경제수역 EEG에 대해 설정 합의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이 자체 설정한 중간선 부근에 있기 때문에 일본이 문제를 제기하는 건데요. 두 나라는 이 지역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자 지난 2008년 공동으로 가스전을 개발하자고 합의했지만 사실상 진전이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과 중국이 해상훈련을 하고 있다고요?
네, 일본의 교도통신이 20일 일본의 해상자위대가 아오모리현 무스만에서 미 해군과 대규모 기뢰제거 훈련을 실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훈련 장면이 언론에 자세히 공개됐는데요. 기뢰를 발견해 처리하는 모습, 또 함정에서 음파를 발사해 기뢰를 탐지하고 원격 조정이 가능한 로봇으로 폭약을 기뢰 부근에 설치하는 장면 등이 공개됐습니다.
이 훈련이 언제까지 계속되는 건가요?
이번 훈련은 지난 18일에 시작돼 30일까지 계속될 예정인데요. 해상자위대는 이번 훈련에 함정 18척, 항공기 9대, 병력 850명이 참가했고요. 미 해군은 기뢰 제거 함정 2척과 항공기 3대가 참가했다고 교도통신은 전했습니다.
네, 일본의 해상훈련 소식 전해드렸는데 중국도 해상훈련을 시작했군요.
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이 20일 하이난다오 동부지역, 즉 동중국해에서 군사훈련이 시작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번 훈련은 열흘간 실시되며 훈련 지역에 대한 선박 진입이 모두 금지됐는데요. 앞서 중국은 지난 20일에도 국영 CCTV를 통해 남중국해에서 실시한 대규모 군사훈련 장면을 공개한 바 있습니다.
한편 일본 내부에서는 이 자위대 역할 강화를 위한 집단 자위권 법안이 추진되고 있는데 상황이 어떻습니까?
집단적 자위권은 미국 등 동맹국이 공격을 당할 경우에 일본이 공격을 받은 것으로 간주해 반격하는 권리를 말하는데요. 아베 신조 총리가 마련한 법안은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용인하고 자위대 해외 활동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일본 연립여당인 자민당과 국명당은 지난 16일 중의원에서 야당의 불참 속에 법안을 통과시켰고요. 9월 27일 이전에 참의원에서도 법안을 최종 통과시킬 방침입니다.
그런데 이 법안 처리를 강행한 아베 총리가 역풍을 맞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야당과 상당수 일본 국민들이 집단 자위권 법안이 평화헌법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일본의 교도통신이 최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37%만이 아베 내각에 대한 지지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 같은 수치는 한 달 전에 비해 9.7%포인트 급락한 거고요. 아울러 응답자의 51%는 아베 내각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밝혔는데요. 아베 2기 내각 출범 뒤 반대 여론이 지지 여론을 앞선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네, 지금까지 지난 한 주간 세계 곳곳에서 일어난 지구촌 뉴스 최원기 기자와 함께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이제 뉴스 듣기 세상 보기도 문을 닫을 시간이 됐습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만날 것을 약속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물러가겠습니다. 이정선의 노래 준비했습니다. 외로운 사람들 함께 듣겠습니다. 애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이은경이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외로운 사람들 만나면 행복하여도 헤어지면 다시 혼자 남은 시간이 못 견디게 가슴 저리네 비라도 내리는 쓸쓸한 밤엔 난 몰래 울기도 하고 누구라도 행여 찾아오지 않을까 마음은 설레어 보네 거리를 거닐고 사람을 만나고 수많은 얘기들을 나누다가 집에 돌아와 혼자 있으면 밀려오는 외로운 파도 우리는 서로가 외로운 사람들 어쩌다 어렵게 만나면 헤어지기 싫어 혼자 있기 싫어서 우린 사랑을 하네 밀려오는 외로운 파도